이어서 6절 상호 비교 고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일, 우리가 보통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을 사회 복지를 증대하는 것과 원칙상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두어킹 공부할 때도 원리의 문제들, matter of principle과 정책의 문제들, matter of powers를 우리는 구분했죠. 이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되어 왔고 상식적인 신념의 취지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왔다. 문단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이러한 상식적인 신념을 그것이 바로 원초적인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의 결과임을 보여줌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쭉 논의되어 온 것이 원초적 입장을 반성적 평형 상태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여건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논변에 의해서 정립했을 때, 그렇게 해서 원초적 입장을 제대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구성된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이 만약에 자유와 권리와 같은 원리의 문제들의 복지증대와 같은 정책의 문제들보다 우선적 지위를 아예 보장을 해버린다. 이게 바로 선택의 결과로서 우선성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의 철학자들과 상식적인 신념의 우선성에 대한 신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즉, 공리주의자는 상식적인 정의관이라는 것은 결국 공리의 원칙이라는 궁극적인 도덕 명제의 2차적인 규칙으로서 부분적인 타당성만 갖는다고 주장하죠. 즉,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많은 보편적인 여건 하에서 그것이 적용되면 장기적으로 대체로 그것을 따르는 경우에 매우 큰 사회적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금과옥조로 섬기는 것일 뿐. 그래서 서로 정의를 위배하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 말한 미시시피 주에서 사적인 린치가 벌어지는데 흑인을 무고한 흑인을 유죄로 할 것이냐와 같은 그런 경우에 공리의 원칙을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유죄로 해버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만드는 장기적이고 더큰 공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정의의 원칙이 일종의 공리에 이바지하는 2차적인 규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확신입니다. 또한 상식적인 신념의 지지도 받는 것이라고 롤즈는 쓰고는 있지만, 과연 상식적인 신념이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이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지, 요거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모아봐야 되겠죠. 롤즈가 그렇다고 보고 싶다고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특히 한국에서는 박정희 최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최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 박정희 자신의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들, 민주주의의 정치적 권리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 발언의 자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노동권이나 사회권을, 그런 정의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를 경제 발전과 그에 의한 소득 증가라는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한국 사회 두어킨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대중들은 만약에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도매급으로 넘겨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유의 한계선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 다 팔아먹고 말지. 헌법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한국에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전체 다 해봤자 5% 되겠어요? 5% 안 돼. 그럼 95%는 팔아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데 팔아먹는 거는 같이 팔아먹어야 되죠. 그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것만 팔아먹는 거는 사실 팔아먹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배경적 자유를 보장받은 상황에서 자기 것은 팔아먹었다가 다시 뭐 했다 그러죠. 사실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의 자유를 2차적인, 부차적인 어떤 차원에서 팔아먹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기업을 나오게 돼서 임금을 포기하면 다시 백수로서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면은, 뭐 지금 오후 3시인데 갑자기 놀러 가고 싶다. 그래도 못 놀러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경적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는 2차적 자유를 계약으로서 임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몫에만 관련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흥정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몫뿐만 아니라, 그것을 흥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다른 사람의 몫도 같이 흥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들을 트레이드오프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나는 침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막 뜯으면은 그게 흥정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뜯들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회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95%가 안 가고 싶어 하고 5%도 집회에 가고 싶어서 쾌락적이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의무감에서 가는 거지. 그래서 95%가 5%까지 도매급을 해서 팔아넘기면은 지금 당장 팔아넘길 준비가 좀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식적인 신념의 지지를 받는지는 저는 크게 의문을 가집니다. 정의 우선성,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우선성이 상식적인 신념의 지지를 받는 것은 크게 의문을 갖는다. 물론 사람들이 편린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러한 상식적인 신념의 지지가 언뜻언뜻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무고한 사람을 더큰 공리, 더큰 사람들의 목숨 값을 위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거나. 그렇지만 이것은 공리주의자가 이야기하듯이 공리주의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만 가지고 사람들이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도덕감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롤즈가 생각해 본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오히려 있다. 롤즈 자신이 서술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상식적인 도덕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도덕감의 근저에 잘못 깔려 있는 공리주의의 논변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권리들, 이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시민적 특성의 토대를 쌓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대비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대비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대비점은 정의의 우선성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그런 거 없다. 그거는 유용한 착각일 뿐이다. 말하는 것이고, 공중으로서의 정의 우선성이, 내가 제대로 구성한 원초적 입장의 선택 결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대비점이었고, 문단 3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대비가 되는 것은 공리주의자는 한 개인의 선택 원칙, 개인 통합의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는 반면에 계약론의 입장에선 공정으로서 정의는 사회적 선택 원칙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원천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무슨 소리냐? 한 개인의 선택 원칙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시계열적으로도 통합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상품 소비에 있어서 통시적으로도 통합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책을 사고 먹을 걸 사고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각각에 얼마를 쓸까? 그래서 그 각각에 얼마씩을 쓰면은 얼마씩의 쾌락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쾌락을 느끼는 것은 모두 나라는 통합적인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쾌락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종류는 다르지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자아가 단일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일 자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한 것은 만족 극대화를 위한 기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시계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놀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뭐 다음 단계 어떤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시험 공부를 하기 싫죠. 그냥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은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기쁘지만은 나중에는 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면 지금은 좀 괴롭지만 나중에는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걸 쭉 나중에 느끼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지금 느끼는 것도 자기 자신이니까 한 사람이 단일하게 개인 통합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가 마치 단일 인격체인 것처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설명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 공평한 관망자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 확대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뭔가 합리성 가정과 이익 추구 가정 이외에 다른 규범적인 논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공리주의자는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개인 통합의 원칙과 사회 통합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원의 논리에 의해서 점프 뛸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론의 입장에서는 개인 통합의 원칙과 사회 통합의 원칙은 점프 뛸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의 선택 원칙과 사회의 선택 원칙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리에 의해서 파악되고 규명되어야 된다.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선택 원칙은 한 개인이라는 자아가 있는데 사회라는 것은 사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사회가 독립적인 욕망이나 소망, 실체를 갖는 어떤 도덕적 능력과 인격을 갖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보통 공리주의는 18세기, 19세기 근대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부르주아 계급에서의 합리주의 운동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며, 또한 개인주의와 밀접한 근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가 되죠. 개인주의가 바로 하면서, 뭐, 그런 정치적 조류 중에 하나로 공리주의도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인섭이나 이런 걸 타파하고, 그런 거별 의미 없다.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느냐, 안 만족시키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가지고 이제 리버럴하게 주장했다 이런 뭐 설명 대충 이렇게 캐리커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캐리커처가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는 개인 선택의 원칙을 그대로 사회 선택의 원칙에 적용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이라는 자아가 있는 반면에 사회에서는 사회라는 자아나 도덕적 인격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융합시켜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개인주의가 아닌 거죠. 개체의 독특성, 개체의 고유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계약론의 입장에서는 개체의 독특성, 개체의 어떤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완결성을 그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사회적 선택이란 독립된 사회라는 괴물 실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도덕적 완결성을 가진 개인들이 공정하게 합의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인간 조직체를 규율해야 할 원칙들이 단순히 개인 선택 원칙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즉 개인 통합의 원칙을 사회 통합의 원칙으로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 간의 차이와 그 독특성, 고유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목적 체계를 갖는 독립된 개인들의 다원성이 인간 사회의 본질적 면모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선택의 원칙들을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이죠. 여기 이제 개인들의 복합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합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개인들의 다원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문에는 plurality of distinct persons with a separate system of ends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with a separate system of ends 서로 간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각각의 and 목적의 체계, 성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militant atheist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과 함께 조화된 삶을 추구하고 이런 다원적인 개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인간 사회의 본질적 면모임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그 사람들의 각각의 성관을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완결된 채로 놔두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같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합의했다면 어떤 것이 되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공평한 관망자는 이슬람교인이자 기독교인이자 무신론자이자 환경운동가이자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벌이자 이런 동시에 그 다 느끼고 생각하고 소망을 이해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했을 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숫자가 많은 다수의 어떤 소망과 쾌락, 고통의 관념이 소수의 소망과 쾌락, 고통 관념을 사실상 융합의 과정에서 압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원성을 온전히 보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67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쯤에 여하튼 계약론의 입장에서 볼 때 여하튼 in any case 우리는 합리적 타산의 원칙을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구성된 욕구의 체계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선택의 원칙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다원성, plurality, 여기는 아까는 복합체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또 다수성이라고 번역했죠. 뭐 제가 볼 땐 그냥 둘 다 다원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개인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의 다원성이나 특이성을 중시하지 않고 정의의 기초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변칙성에 주목하게 된다. 흔히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적인 것을 생각하며 자유권과 사상의 자유의 강력한 옹호정화였다고 보통 주장이 되지만 사실은 욕구의 모든 체계를 융합함으로써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는 특징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공리주의가 그런 긴장과 역설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데 그 긴장과 역설을 해결해 줄 공리주의의 방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공리 계산의 사실적 그 명제들, 팩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리주의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이것이 보다 장기적인 공리에 이바지한다는 역사적 팩트를 모으는 이 수집과의 작업에 귀착되게 되는 것이죠. 즉, 공리주의가 개인주의로 되려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약간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한다는 그런 contingent fact, 우발적인 사실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밀은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거나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보다 장기적인 공리에 더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좋은 논변을 자유론에서 많이 전개했죠. 즉, 질적 쾌락과 양적 쾌락이 구별이 되며 더 높은 질을 가진 쾌락은 개인이 가진 자기 소질과 자기의 어떤 인생 전망을 만개시키는 자아실현 과정에서 가장 탁월하게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장해 주려면 좀 개인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뭡니까? 사회 통계를 이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뭐 공동체적인 노인 마을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허허 웃고 95살까지 장수하더라. 근데 거기서는 이웃집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간섭하고 뭘 했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으며 이웃집 뭐 뺑덕 어멈네 앞으로 온 편지를 마음대로 이제 뜯어보는 그런 이제 화기애애한 공동체다. 그래서 어떤 행복지수를 이렇게 요새는 경제학자들이 행복지수 많이 측정하죠. 그리고 이정전 교수 말에 따르면은 그렇게 묻는 게 믿을 만하답니다. 그게 다이 답이 믿을 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책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야 이거 꽤나 좋은 논변인데 뭐 이거 반박하기 힘들겠지. 내가 이 논변을 쫙 펼치면은 아 개인주의가 장기적인 공리에 어마어마하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어디 싱가포르 가가지고 행복 데이터 수집하고 저기 한국에 와서 행복 데이터 수집하고 했더니 싱가포르가 더 높게 나왔어. 이런 그러면 이제 또 바꿔야 돼. 공리주의에서는 융합 때문에 개인주의와의 관련성이 매우 우발적인 것, 즉 팩트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미 그것은 윤리학의 범주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사실 윤리학의 도덕적 논변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있어서 도덕적 논변의 범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리주의가 옳다. 공리주의가 최고, 공리주의가 맞는 것 같지? 그래서 만약에 그 증명이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모두 다 타산의 원칙으로 넘겨지게 돼요. 사회학이나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리주의가 옳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면은, 헌법적인 사상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의 작업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조사해보고 야,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좀 개인의 권리도 침해하고 이런 데서 더 행복하네. 장기적으로도 그래. 그리고 그런 데서도 뭐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재능 있는 자를 잘 선발해서 걔들한테만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면은 르네상스 시대처럼 예술이나 과학에 있어서 진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자유와 정치적 사상의 자유는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것이죠.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간통죄 합헌 판결을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죠. 간통죄 합헌 판결에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논리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논리인 것입니다. 간통은 뭐에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지.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포괄적 자유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 같은 걸 포함시키고 있지를 않아요.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을 말하는데, 포괄적 자유권이라는 것은 내 신체가 어디를 가든, 내 신체로 무엇을 하든, 내 손가락을 굽혔다 폈든, 내 그시기를 다른 사람 그시기에 넣었다 뺐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는 자유권이 있기는 하지. 있기는 한데, 모든 자유권은 37조 2항에 의해서 공공복리, 사회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거든. 근데, 사회질서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공공복리 측면에서 봤을 때, 관통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억지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순결 서약을 사실상 민법적으로 했던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의 육체와 결합하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만연해지면은 이혼도 더 잦아지게 될 거고,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도 늘어나게 될 거고, 이혼 가족의 자녀도 늘어나게 될 거고, 참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과 눈물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간통죄는 처벌되어야 한다. 합헌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는 어때요? 사회융합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의 어떤 단일한 욕구 체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즉 신체를 움직이는 그 각각의 개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하는 논변을 주지 않았죠. 그 특별히 고려하는 논변은 초기에 끝나버렸죠. 초기에 헌법재판소 논리 전개의 초기에 그런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있어요. 일단 있는데 내가 이제 깎으려고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 자체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그 뒤에 논변에서. 그 뒤에 논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비용 판단이죠. 물론 이제 그 간통죄를 처벌해서 생기는 나쁜 비용도 있어요. 간통죄를 처벌해서 생기는 좋은 점도 있어요. 두개 이렇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머릿속에서 주먹구구를 했겠지. 자기가 뭐 어디 계산기 두들겼겠어요? 그, 뭐, 통계 작업도 안 했겠죠. 뭐, 그런 거 어떻게 통계 작업을 해. 설사 통계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편의의 문제, 정책의 문제, 복지 증대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통죄 형사 처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콜버그의 호프집에, 주저주저리 써놨는데, 핵심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기업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정치적 흥정이 되지 않는 배경적 자유권을 양립 가능한 선까지 평등하게, 늘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예제 계약이, 사회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이고,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민법상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가 나서서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습학원 강사를 1년 하겠다고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6개월만 할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6개월 한다고 말하면 채용을 아무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1년을 했다. 이 경우는 좀 다른데, 그러면 일단 1년 할 생각으로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어. 이게 더 유사하죠. 사람들이 간통할 생각 먹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한40% 정도밖에 안 되죠. 옆에서 이런 거 보니까 60%는 되나요? 안 그래도 좀잘 봐줘가지고, 자료를 좀 봐야 되겠죠. 이거 너무 또 통계 강의를 하는데 함부로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고 대충 웃자고 하는 소리죠. 어쨌든 이제 간통을 안 하겠다 그러고 다 결혼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했는데 뭐 갑자기 군대를 또 가야 군대 가는 일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학원에서 자기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불렀다든지 해가지고 6개월만 일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만두기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1년 일한다고 해도 1년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은 인수인계 하는데 큰 문제 없고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 인수인계 할 때까지 혼란이라든가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는 뭐 영어 선생님 막 2주 안 나왔다 빨리 못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애들 다 나가죠. 그러면은 좀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6개월 안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죠.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2차적인 계약에 의해서 2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유제한한 것은 언제나 민법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만을 발생시키고 그걸 다 지켜라. 자기 신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련된 서약을 다 지켜라고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없다. 우리가 보통 배임죄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는 것을 계약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배임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띈 그러한 직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에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권이라는 것은 배경적 자유에서 보장된 권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타인의 재산 사무 처리와 관련된 직무를 맡고서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타인에게 재산 손해를 가하고 자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러고 먹고 떠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사실 그거는 절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 네가 계약서에 쓴 대로 신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신체를 안 움직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적 자유가 포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생식기를 자신의 뜻대로 활용할 자유인데 생식기에 대한 어떤 활용 권리라는 것은 양립 가능하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난좀 잘났기 때문에 세 사람의 생식기를 통제하겠다. 그래서 그세 사람의 통식기가 마치 나의 재산인 것처럼 그세 사람의 생식기가 다른, 내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생식기와 접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국가에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식기를 하나의 재산처럼 다루는 거죠. 이미 확립된 재산권으로서 다루는 것으로서, 재산권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경적 자유로서, 헌법적 자유로서 보장된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신체에 관련된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헌법상 신체의 자유권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자유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계약은 무효인 것이고, 부분적인 노예 계약도 무효인 것이죠. 노예 계약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노예 계약의 특성은 임시적이고 2차적인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배경적 자유 자체를 포기하는 예속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생식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식기에 대한 자유권을 가졌으면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생식기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 가능성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는 생식기에 대한 자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에 관한 논변으로 가서 이 권리에 관한 논변은 사실적인 문제, 즉 간통으로 인해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하게 되면은 간통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보여주는 경제학자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지 않고서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페이지. 대조점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게 될 마지막 대조점은 공리주의는 목적론인데 비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됐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의무론이나 비목적론적인 것으로 규정되기는 하지만 옳음 여부를 결과와 상관없이 규정짓는 그러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윤리서는 옳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당연히 고려한다. 사실 명제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그것이 규범적 논변의 핵심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고려들은 있고,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는가? 이런 고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한 사람을 죽였을 때전 인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막 그런 거할때 그래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거 억지로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공정으로서 정의는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의무론에 속하는 것이다. 즉,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거죠. 만일 원초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선택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로 국한한다고 한다면 선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제도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 선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이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을 선택했는데 우연히 부의 산출이 극대화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죠. 공리주의에서는 그 부로 만족시켜지는 욕구 만족의 극대화가 정의로운 제도가 되는 필수 조건인 것이죠. 이와 관련한 한 가지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단어. 공리주의에서는 내줄내려서 만족의 원천이나 성질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단지 그 만족이 행복의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만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만족의 원천은 예를 들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 그래서 피핑 톰이 로빈슨 여사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아무도 모르게,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자신만 알게 훔쳐 봄으로써 대단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리주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로빈슨 여사를 훔쳐봄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의 양, 그리고 그 피핑 톰이 실제로 그 다른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로빈슨 여사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피핑 톰의 행위가 사회에 알려져서 불쾌감을 유발할 그 가능성,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 불쾌감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핑톰의 쾌락도 어쨌든 계산에 정당하게 산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에 대해서 묻지 않고 변태적이든 안 변태적이든 남을 쿡쿡 찔러가지고 오르가즘 느끼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했을 때그 돌연변이가 남을 쿡쿡 찔러서 얻게 되는 이 특이한 성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지 그 만족이 행복의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만은 문제 삼는다. 즉,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쾌락이든 어떤 고통이든 계산 자료로는 다 들어가고 결론에서 거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범죄자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면은 큰 고통을 겪겠죠.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도 계산 자료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그 고통을 겪지만 그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위하 효과와 특별 위하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구나 해가지고 범죄를 자제하게 되는 현상이고, 특별유예 효과는 아, 내가 범죄를 저질렀더니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구나 해서 감옥에 나와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뭐 살인을 복수를 했다. 복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복수를 이제 3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은 70살 노인이란 말이죠. 결국 자기가 복수감을 품은 사람은 자기 동창생 하나밖에 없어. 동창생에게 복수의 칼날을 간 이유는 동창생이 자기가 그 동창생의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40년 전에 자신을 나치 감금해서 10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30년 동안 갈다가 칼로 이제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특별위아 효과만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가둬놓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복수는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 73 먹은 사람이 또다시 뭐 복수심을 기를 일도 없고, 또 일반 위하 효과를 보았어도 처벌의 가치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리주의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특히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뉴스에 안 났으면 처벌되는지 안 처벌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경찰관들만 알겠지. 그렇지만 경찰관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을 또 바꾸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풀어주는 쪽으로 결론 나게 될 텐데, 만약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같은 의무론적인 논증에 의해서도 이게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풀어주는 이유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응당한 죄값을 받는 그 고통이 정당한 어떤 계산 결과로서 합리적 타산에 있어서 계산 결과로 들어갔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서로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어떤 쾌락을 얻는다면 이러한 욕구의 만족도 산입되고 평가된다, 공리주의에서는. 반면 공정으로서 정의에 있어서는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이며, 아까 제가 간통죄 논의할 때 이야기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한 사람당 하나의 생식기, 즉 자기 거, 남의 거 말고 자기 거, 이렇게 할당이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 요구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리라는데 암암리에 합리하게 된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절구하는 개인은 자신이 이러한 절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 갖는 쾌락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이러한 만족은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옳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들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시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해서 제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살인자의 쾌락 이런 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쾌락이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세팅된 어떤 기본 구조의 범위 내에서만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벗어나서 추구하는 사람의 쾌락이나 절박성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만족가 같은 경우에 좀더뭐 피핑톰 이런 이야기 말고 좀더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종교적인 관용을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했다고 했을 때, 이 종교적인 관용을 무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 절거움이라고 하긴 그렇고 만족이 있겠죠, 만족.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라는 것은 대단히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옥 갈 사람 하나 살려냈다는 그런 엄청난 어떤 사명감의 충족이라는 것은 그런 신실한 신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그것을 매우 크게 이제 계상해 준다는 것이죠.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른 쾌락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즉, 종교를 강제당함으로써 강제당한 사람이 잃게 된 즐거움과 만족과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잃게 된 사람의 불만족이 현재적으로 측정했을 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에서 종교를 강제적으로 운용해온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옵션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는 것이겠지 이렇기 때문에 뭐 좌절감이나 박탈감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이 선택 박탈의 대상을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아동은 자신의 선관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욕구 자체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동 때부터 indoctrination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주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은 그래서 아동 때부터 완벽하게 이제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도 불만족하지 않고 기성의 어떤 신실한 성인들은 누구나 만족하게 되겠죠.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들은 모두 indoctrination을 겪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회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공리가 오히려 극대화되는 사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종교적 관용이라는 게 결국 그 쾌락 계산에 달려있는 임의적인 편의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겠죠. 반면에 이제 평등한 자유에 우선적 지위를 주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원초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체제는 개인들이 각자 목표를 펼쳐나가야 할 범위를 규정하고 그래서 절도범은 직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목적들이 공정하게 추구될 수 있는 효용 내에서 효용에 의해 권리와 기회의 형태 및 만족의 수단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번역도 약간 문제가 있고 자 먼저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말을 의미는 사회윤리가 개인윤리에 선행한다고 우리가 더 함의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말했듯이 정의로운 사회체제가 개인들이 각자인 목표를 펼쳐나가야 할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윤리가 개인윤리에 선행한다. 개인윤리가 있고 개인윤리가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 박혀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윤리를 주장하려고 하며 근데 개인윤리가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plurality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자기 개인윤리를 주장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나? 아니면은 경제사회적인 역관계에 의해서 타협의 원리에 의해서 뭐 사회윤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순서가 틀렸다. 그 순서가 틀린 것은 바로 저 개인윤리를 지배하는 원리인 개인윤리를 지배하는 차원인 선의 차원인 개인윤리는 선의 차원에 의해서 지배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무엇을 선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니까 일단 나는 이걸 주장하겠다. 다른 사람이 다른 거 주장하면 일단 타협하고 보고 그렇게 해서 사회윤리를 설정하는 것은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사회윤리가 개인윤리에 선행하고 사회윤리는 직접적으로는 만약에 질서정연한 사회 또는 좋은 질서의 사회 well-ordered society에서는 사회윤리를 잘 지키면 그것으로 땡이겠죠. 땡이고 플러스 자신의 고유한 성관을 추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완전한 사회, 한국 사회 같은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사윤리에 있어 사윤리라는 것은 실정 법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타당한 논변으로 이루어진 정의론에 관한 탐구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인 윤리를 설정하되 즉 자신의 성관을 추구하되 플러스 이 사회가 불완전한 질서의 사회에서 좋은 질서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응분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몫을 자신의 선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응분의 자기 몫을 다해야 할 개인 윤리적 책무 또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개인 윤리적 책무를 부정하는 것은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것을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완전한 사회, 좋은 질서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좋은 질서의 사회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사회적 규칙만 지키면 자신의 개인 윤리 차원에서의 선관과 사윤리가 충돌할 리가 없겠죠. 반면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실정법 제도를 모조리 다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키고 플러스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가치관, 자기가 뭘 소중히 생각하는가, 뭐 예술을 소중히 생각하는가 이런 삶을 완벽히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불완전한 삶일 수 있습니다. 동포들이 이제 비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권리를 탄압받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예술만 하면 된다 이거지. 예술만 하고 되고 실정법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사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윤리를 먼저 잘 파악하고 나면은 개인윤리는 거의 50%는 해결이 된다. 나머지 50%만 자기 기질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윤리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윤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도덕 그 책이나 뭐 국민윤리책, 고등학교 윤리책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 예절이랑 도덕이랑 막 섞어 놓지를 않나. 그다음 뭐 자기가 어떤 게 좋은 삶인가라는 질문과 에서 나가서 갑자기 또 사회 질서는 법은 왜 지켜야 되죠? 뭐 이런 거로 나아간다든지 이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살 성인이 되면은 이런 걸막 읽거나 성인이 되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순서대로 생각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생각의 토대가 없으면 개인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주제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의 인습과 인간의 동물로서의 어떤 욕망과 가족의 압박과 이런 거의 세계를 조합해가지고 이게 비체계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어릴 때는 좀 20대 초반엔 좀 비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20대 후반이 넘어서면 이게 딱꽉 짜여져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레일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레일대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래 사회윤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개인윤리가 오는 이 순서를 못 지켜서 그런 것도 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은 번역이 약간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치냐면은 정의로운 사회 체제는 개인들이 각자의 목표를 펼쳐 나가야 할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권리, 기회, 만족의 수단에 관한 틀을 제공해 주는데 개인들의 목표는 이틀 내에서 이 틀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추구된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제 제가 고친 부분의 원문은 and it provides a framework of rights and opportunity and the means of satisfaction within and by the use of which these ends may be equitably pursued.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체제가 먼저 틀을 딱 제시해 주면 그틀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해라 라는 것이죠.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 라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1차적으로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이상 그것들이 정의의 요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일단 무슬림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배교자는 용서할 수 없다. 플러스 내가 너를 죽이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와 잘 수 있다 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뭐 했을 때 공리주의에서는 72명의 처녀와 자고 싶은 이 성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72명이라는 숫자는 뭐 도킨스가 이 처녀라는 것도 결국 번역의 오류에 의해서 생긴 코미디다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72명의 처녀를 천국에서 다른 사람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보상을 해준다면 천국이 뭔가 흥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72라는 숫자는 그냥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제 100을 불렀겠죠. 그 다음에 50, 그러니까 아니 50이 아니라 75, 73, 72. 오케이, 굿, 땡 이렇게 떼가지고 72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해 보지 못했을까? 72라는 숫자는 보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좀 10, 100, 50, 뭐150 이런 숫자가 떠오르지. 하필 70이냐? 이것은 바로 흥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문단 8에서 약간 번역 수정할 거. 맨 밑에 줄에 로크가 시인한 자연 상태로부터의 모든 변화 형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되어 있는데, 변화 행태라는 말을 전환, transformation이거든요. 원문이. 그러니까 전환, 어디서 어디로 전환. 전환은 항상 A에서 B로 전환하는 거죠. 어디서? 자연 상태에서 B, 법에 의한 지배 상태로의 전환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이러한 조건, 어떤 조건? 자연 상태로서 떠나도 좋은 유일한 경우인, 권리가 존중되고 공통 이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 인간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뭐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고. 자,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음성 강의를 하지 않고 교환을 좀 제대로 쓰고, 또 특히 이제 7장 직관주의 중에 이제 정치적 흔적 문제가 나오거든요. 정치적 흔적 문제가 77페이지 보면은 전체 복지와 평등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이루어지는 무차별 곡선. 이거 평등이라는 이 수직선의 매트릭이 평등으로 돼 있는데, 이거 평등 아니고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인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의 right라고 하는 것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 수평선의 매트릭으로 전체 복지, 만족의 창화, 산출된 총선 또는 그 사회가 생산한 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 있다. 그래서 너무 또 정의만 찾고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사회가 깝깝해가지고 이 오히려 가난해진다. 발전도 못하고 사회가 좀 위법도 하고 사람 착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을 하지. 이게 그렇다고 너무 또 착취하면 이게 또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겨가지고 일종의 무차별 곡선이 성립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현 시대 대중들의 어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념은 공리주의의 한 변태 형태인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리주의적 직관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까무로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이점 정도가 아닌가?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들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 아닌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터리인데 왜 엉터리인가? 그것을 제가 요 설명뿐만 아니라 그 Is wealth of value라는 로널드 도어킨의 Matter of Principle이라는 이제 논문 묶음집에 나와 있는 한 논문을 요약 번역해서 같이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논점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적 평등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은 자유와 같은 자원이 있고, 예를 들면 자원이 있다. 부로 측정될 수 있는 재화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을 갖다가 평등하게 처음에 부존 자원을 갖고 시작해서 서로 교환해서 팔아 가지고 각기 다른 상품 묶음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의 인생 전망에 맞춰서 구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질투 테스트, MV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오케이라 그랬죠. 근데 그 경매 시장에서 자유 같은 것도 사고 팔 수가 있느냐? 자유 같은 것도 사고 팔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사실상 자유라는 것은 그 자원의 가치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선 체계이기 때문에, 자유가 팔아버리는 대상이 되면은 재화의 가치 자체가 결정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무한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자유를 사고 팔게 할수 있다면은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심대하게 어긋나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교환해서 설명했지만 오지랖 넓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오지랖 넓은 사람이 백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흑인이 2명인 사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전부 다 제일 초기에 경매 시작할 때 어떤 자원 100씩, 공통 자원 100씩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흑인은 꼴도 보기 싫다. 그리의 낮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그리의 낮에 나올 자유를 내가 사겠다. 백인들이 사겠다. 그러면서, 돈을 2씩 내놓는단 말이죠. 자원을. 2씩 내놓으면 100명이서 모았으니까 200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흑인 2명이서 그걸 방어해봐요. 자기 자원을 써서 그것을 방어하는데 각각 100씩 쓰면 200으로 겨우 방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됐다. 네가 그러면 거리에는 나올 수 있겠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얼마씩 거느냐. 요번에도 2씩 걸어가지고 너희들은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단일 권리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단 말이죠. 사면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단지 오지랖이 넓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는 그냥 자기의 소망과 인생 전망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소수라는 이유로 자원을 다 뺏겨버렸죠. 뭐 시작하기도 전에. 원래 백준 거는 뭐 예술도 추구하고 학문적 탁월성도 추구하고 뭐 그래 양껏 해보라고 준 건데, 옆에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죠. 뭐 종교를 강제하겠다. 그 무신론자들이 그거 방어하느라고 돈다 쓰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흥정이 돼버리면은 경매 시장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경매 시장이 되는 것이죠. 오지랖 넓고 숫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숫자 많은데 특정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특정 선호를 특히 external preference, 외부적 선호를 발달시킨 사람들이 끊임없는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서로의 자원을 거의 뭐다 탕진하게 되겠죠. 서로 자유를 사고파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뒤에 나오면 롤즈가 왜 경제학의 어떤 완전 경쟁 시장에 의한 효율성의 법칙이 정의의 원칙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지, 즉 교환의 보통 파레토 효율성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죠.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이 교환에 의해서 달성되는데, 이런 교환에 의해서 달성되는 파레토 효율성과 같은 효율성 개념이 정의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절차를 아예 관념조차 할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논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로널드 워킨의 논문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교환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2장 정의의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때까지 했던 속도로 나가면은 1년 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말로 설명하는 게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제가 단순히 이제 공책식으로 목차 정리하는 교환이 아니고 대단히 비속한 용어로 좀 읽기 편하도록 풀어 쓰는 형태로 교환을 작성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듣는 분들도 편할 거고 또 교환 읽는 것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